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존전의 죄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데에 그 어려운 것 중에 우리가 그 외로움, 우리의 슬픔, 그런 것이 어떤 물질이나 또 어떤 그 가진 것 같고 또 내가 그 어떤 건가 원해가지고요, 그러한 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요, 사랑을 받고 살게 돼 있고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을 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거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건강해서 행복하다, 무슨 큰 집을 짓고 또 자기의 어떤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행복하다. 그러한 행복이라는 것은 금방 없어지고요. 또 그것이 가져짐으로 인해서 더한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많이 사랑받아서 불행한 거 없고요. 많이 사랑해서 불행한 게 없어요. 정말 사랑은 받아도 받아도 행복한 것이고 해도 해도 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보면은 뭐예요? 사랑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화답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예뻐하고 또 옹알이 시키고 이렇게 정말 그 아이를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돌봄으로 인해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도 안정하고 그리고 몸도 사실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화답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몸 안에서 그 사람의 그 마음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않고 산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갖냐면 정욕적인 거. 내가 그냥 끌려서 내 것으로 소유해가지고 내가 맘대로 이렇게 갖고자 하는 거.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자식 다 망치지요. 왜냐하면 내 것 만들어가지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 고통스러워지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아주 가장 파괴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지는 것보다 가장 큰 파괴는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만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사실 굉장한 그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의 그 마음대로라는 것이 우리에게 싫은 것, 또 우리에게 어렵고 우리에게 파괴적인 것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정말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결코 그 우리에게 무엇을 그 의탁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맑고 밝게 정말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하는 어떠한 것을 그분이 취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에 그 병들었고 사랑에 굶주렸고 사랑에 헐벗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고 언제든지 그 생각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아서 그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렇게 자라던 아이들도 일생 동안 그 고백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제일 행복해라고 이성 간의 사랑을 하더라도 또 그것이 일생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데에 거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실제로 모자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랑은 사람이 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요구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는 모든 세상의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경우라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이럴 때 어떻게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도요. 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해준다 할지라도 누군가 사랑 못 해주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린 그 사람이 굉장히 항상 불편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나를 사랑해주기 원하는 사람의 그 사랑이 내게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은 그것 갖고 모자라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꼭 옆에 열 사람이 사랑을 해줘도 그 한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 두 번째 감은 사랑으로 안 느낀다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가 첫 번째고 내가 두 번째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질 않고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누구를 더 사랑하나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불평인 거예요. 나를 특별히 사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특별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편해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랑하신 것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어떠한 외모적인 것 하나도 거기엔 작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 쓸모 없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우리 보고 항상 맛보라고 얘기해. 사랑을 맛볼수록 더 바닥이 나는 게 아니라 더 불어가는 것. 인간의 사랑은 바닥이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맛볼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거하라. 거하라는 거는요,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언행도 우리의 어떤 삶에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한다는 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 받으면서 살으라고 하시는 주님은 어떡하시겠어요? 항상 주시겠지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실 사랑은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깡통 넣고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러한 조건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데 그냥 그분이 사랑하신 것을 변개하시지 않고 우리가 죄를 졌어도 사랑하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세요. 물론 죄하고는 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사랑할 때 누가 아기를 사랑해라고 엄마 아빠한테 가르치거나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래서 또 뭐를 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아도 막아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놓지만 사실 성경은 부모를 악한 부모라 그럽니다. 부모 자신이 벌써 이기적이고 사랑의 개념을 올바로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소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구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떡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그런 일을 당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 사랑할 때 어때요? 어려운 일 겪지 말고 아픈 일 겪지 말고 험한 일 겪지 말고 힘든 일 겪지 않기 원하지요. 그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고라도 내가 대신해서라도 자식은 그거를 안 겪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거 예수님 보고 계셨어요. 그냥 놓고 계셨어요. 물론 구하기도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제자들의 삶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얘기하신 그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미말에 찢기같이 두시고 정말 환난을 겪게 하시고 미움을 받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그것에 하나님은 그대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에서 안일하고 편안하고 아무것도 겪지 않고 살게끔 예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이라 그랬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까지. 근데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도,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란받고 죽임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자원해서 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우리들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믿는데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이 중에 이 사람들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돈보다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사랑하느냐, 어떠한 자식이나 부모나 어떤 형제들보다, 어떤 애인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걸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요? 고난에 동참하는 걸로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특별히 편하게 해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거 특별히 다 해주실 거야. 나를 이 세상에 높이 높이 세워주실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칭송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으실 거야. 정말 인간식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심을 계명을 지켜 명령을 지켜 행함이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사랑한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며 복음을 위해서 죽은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갔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간 결과 그들은 미움받았고 핍박받았고 죽었다 얘기예요. 그래도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11절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우리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좋아요. 내가 어떠한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예요? 횡재한 것 같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었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내 뜻 이루지 말고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가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내 안일함과 내 평강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가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들의 기쁨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기쁨은 뭔지 알았어요. 그럼 내가 그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갖고 있냐? 지금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것이 충만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교회의 형제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거를 듣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 길 잃은 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길 잃은 양 찾을 때 기뻐하고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 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람들이 칭찬해줘서 자기들의 어떠한 보이는 그러한 재물이나 건강이나 어떤 지위나 그런 것이 세상에서 그 강건해져서 그것이 커져서 그것이 높아져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바울도 얘기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가난해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그 옆에 같이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그때에 마음이 가난하다고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그냥 가난한 것이 복이 있나니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가난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가난함은요, 우리의 어떤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난화되는 거는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것을 쌓아놨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괜찮다, 이제는 즐기고 이제는 놀자, 이제는 누리자 해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물질로 인해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분이 날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가진 것과 또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심이 변치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믿으면요, 잘못했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와요? 부모한테 와요. 아팠을 때 누구한테 와요? 부모한테 와요. 힘들을 때 누구한테 와요? 부모한테 와요. 그런데 부모가 요구를 하고 자꾸 어떤 잣대를 하고 너는 여기에 달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 밥 주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 원하는 거 사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이는 자꾸 숨기게 돼요. 회칠해가지고 착한 아이로서만 보이려고 하고 뭔가 훌륭한 아이로서만 보이려고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제래요? 부모한테 하는 거. 왜? 부모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래. 근데 그렇게 잘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그냥 사랑해 줄 것 같지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너는 내 말 들어야 사랑해, 정말 내가 하려는 대로 해야지 돼, 이거를 해야만 나는 너를 밥 줄 거고 먹여줄 거고 돈 줄 거고 뭐 해줄 거야 하고서 자꾸 조건적인 거를 부모가 길들여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제자들도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사랑하는 건 누가 시킨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기가 아픈데 그 아프는 거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밤을 새고 우리가 돈을 치르고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가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하는 표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내 것을 버리고 내 기쁨을 버리고 내 어떠한 영광을 버리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힘이 없는데 그래도요, 애들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어려움 내가 당하고 애들이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기 원하지요. 전 제가 몸이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가장 위로 삼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아파서 제일 낫다예요. 아이들이 나처럼 아프지 않고 남편이 나처럼 아프지 않고 엄마 아버지가 나처럼 아프지 않고 내가 아파서 제일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라는 것이 역시 아픔이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굉장히 위로받아요. 아픔 자체를 원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것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그럼 지금 그 뭔지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아픔, 슬픔은 뭐겠어요? 우리들이 방황하는 거, 우리들이 상한 거, 우리들이 아픈 거, 우리들이 죽는 것이 예수님의 아픔인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왜 기다려요? 자식이 집 나가서 고생할 것이요. 집 나가서 뭔가 방황하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지 집 나가서 더 행복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면은 안 기다릴지 몰라요. 오히려 나가라라고 내보내줄까.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길 잃은 양을 왜 찾아 나서요? 양이 혼자서 살 수 없는데, 혼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데 길 잃어버렸으니, 그런데 목자하고 떨어져 버렸으니까 목자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도 사는 그러한 동물이라면 찾아 나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해서 그냥 꾹꾹 묶어두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방황하는 자여,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이 자기를 그 정말 살찌게 하는 것이요,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갈 길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자기를 지킬 줄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은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양이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그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다. 그 제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어떻겠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칭찬받고 예수님이 영웅시 될 때는 옆에서 같이 아마 어깨 으쓱거리고 힘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우리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인지, 우리 인간은 다 유한하고 자기의 부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기쁨을 준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기쁨은요, 요한복음 우리 16장을 보면요, 16장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 내가 안 보이게 돼서 근심할 거지만 나중에 기뻐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기쁨 얘기가 나오는 것이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것은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된 거예요. 우리 사람 하나의 이름 붙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림을 받는 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 가서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체면, 내 입장, 내 이름이 가진 어떠한 것도 거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이 내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영광, 또 예수님의 그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 이름 높이기 원해요? 내 이름 높이기 원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없이 여기심을 받아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없이 여긴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없이 여기는 거는 우리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어떻게 나를 그래? 아니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해?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가 일수요, 무시하기가 일수요, 등 돌리기가 일수요. 예수님은 가라사대 말씀하시는데 듣는 척도 안 하고 아주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건 많습니다. 정말 우리 호세아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주 마음으로 결심하고 등 돌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아서 내가 너를 걸음마를 가리켰고 내가 너를 이끌었고 내가 너를 치유했고 내가 너를 먹을 것을 다 주었고 내가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를수록 떠나고 아주 결심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딴짓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 에브라임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 안에서 너희를 향한 긍휼이,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이 아주 이렇게 끌어올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뜨겁다 그랬어요. 그것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방황하고 사랑하는 자가 길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가 아프고 사랑하는 자가 고생할 때 그것이 얼마만한 고통이요, 얼마만한 아픔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진 고통이에요. 무슨 세상에서 없이 여김받고 세상에서 핍박받아서 내가 찢기같이 그 밑말에서 고생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라면 사랑하는 자가 길 잃어버린 것이 아픔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가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슬픔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함은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진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진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정말 연합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치사 하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누구든지 당연히 가져지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중에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몇 번이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처음부터 그 나는 죄인이니까 멀리 떠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그 실수할 때마다 그 얼마나 우리 실수해서 그것이 지적받을 때 얼마나 멋쩍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것을 베드로는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또 큰 소리치고 그래도 또 뭔가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한다 하고서 살은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큰 소리 친 만큼 실패가 컸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건 미리부터 알고 계셨죠. 그러한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그러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우리가요 지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근데 내 계명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 할 때 그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해야 할 대상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양을 사랑하는데 베드로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예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란데 어리거나 어른이거나가 상관이 아니라 먹이고 치는 것은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말과 입술의 사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사랑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는 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치유받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양들을 돌보고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버려야 돼요. 내 하고자 하는 것도 버리고 내가 하던 것도 버리고 그 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요 온통 24시간이 그 아기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 전까지 하던 거 다 못해요. 이제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생활 리듬이 다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온통 관심이 가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에게 유익된 걸로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 키면서 잠만 조금 더 잤으면 우리가 정말 젖꼭지에서 피가 나도 또 다시 젖을 물리고요. 아무리 피곤하다가도 눈비비고 정말 앉을 기운이 없어서도 끌어안고서 또 우리가 돌보고 얼리고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 짓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자원해서 하고 그걸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애가 색색 잡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애가 잘 자라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정말 우리의 사랑은 섬김이에요.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과 입술로 사랑하지 않고 그것만 갖고 하지 말고 뭐 말한다 그래서 그거 표현한다 그래서 그걸 잘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 하지 말으라는 얘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해로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요. 그 기쁨을 방해하는 것,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잡념이에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쁨 다 뺏어가요. 생각해서 기쁜 거는 사실 없어요. 생각은 고민이에요. 생각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말하자면 그 안에 거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받아도 기쁜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일을 다 못하게 돼도 기쁜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기쁜 거예요. 그것은 사랑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도 기쁘다는 거는. 근데 사랑은 노력해서 되지 않고 시켜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요구당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 가장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가졌다는 거, 그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요? 나의 존재 가치예요.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나는 살아난 만화예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다 사랑해준다 그래도 그것만 갖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누려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살아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일어나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뭐를 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하다못해 길을 가더라도, 뭐를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뭘 줄까, 그 사람에게 뭐 할까, 그 사람은 어떡할까, 그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갖는 것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갖는 것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심심하지도 않아요. 뭐 권태 없어요. 사랑이 말라야 권태가 되죠. 우리 종말에는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살기 곤란한 때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사랑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자극적이고 어떤 자기 쾌락적인 거에서 자꾸 사랑을 추구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내게서 넘쳐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미움도 당한다.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때 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한다, 고난받는다만 생각하지, 그럴 때 선지자들도 그럴 때 너희들이 춤추고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을 때 우린 기쁨 누려요. 고난 자체가 기쁜 사람 없어요. 우리 애기 키울 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참 속상한 일도 많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참 부담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건 많은데, 그래서 애기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로 천하를 줘도 안 바꾼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 돌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어떡하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걱정이고,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쓴 거는 교회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기도해주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주세요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잡힘으로 인해서 교회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교회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합니다. 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고 마리아에게 요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모 자식 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을 그때 형성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접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다 형제 자매 되고 한 가족 된 그러한 새로운 정말 가족관계, 새로운 사랑관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마리아도 지키고 요한도 지키지요. 마리아가 자식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있을 곳이 없어서 요한에게 걱정이 돼서 부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님 가족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것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먹고 사나, 뭘 입고 사나, 더 어떡하나,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모든 걱정, 염려는요, 물론 염려 걱정 자체가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뭐예요? 기쁨 잃어버리고 감사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까먹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한 만큼 기쁨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생각 복잡한 만큼 기쁨 없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 꼭 고민하는 것만큼 하나님 주신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서 대답 얻고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해서 무엇인가 잘 되는 거 뭐 있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부가 어린아이 같으라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안 하는 것이 염려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까 베드로에게 그 양을 치라고 양을 돌보라고 했다 그래서 먹이는 누가 주세요? 양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지식은 누가 주세요?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은 누가 줘요? 누가 누구에게 양을 갖다 줘요? 사실 베드로는 내만 필요한 거예요.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일을 그치고 자기 일을 버리고 그것에 하는 것만 필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그 일을 시작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베드로가 자기의 재산 팔아서 자기의 그때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양쳐본 일 없어요. 양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을 누구를 양이라고 그러고서 치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그 보내신 자요, 이어주신 그 맡기신 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진 거 팔아서 내 할 수 있는 것 갖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거 좀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양, 그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이에요. 결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그 요구라 그럴까, 정욕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고 그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갖는 건 뭐예요? 기쁨이에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목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면 내가 그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나의 참제자가 되고, 너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만이 거기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집념이나 우리의 어떠한 신념이나 우리의 어떠한 잡념 때문에 기쁨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우리가 정말 헛된 그 믿음의 허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충만한 기쁨을 주었다. 충만한 기쁨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셔서 뭐 문제돼요? 기쁨 주셨는데 우리가 슬퍼하며 아파하며 어려워하며 사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슬픔과 아픔과 그것이 사랑함으로써 가진 것이요. 그러나 또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아픈 것이 우리 아픔입니다. 우리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내가 어떻게 당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 형제들이 울으면 같이 울을 수 있는 것, 형제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들의 기쁨이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 만족이요, 내 충족이요, 내 쾌락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심이, 우리도 형제들에게 원하며 또 이웃들에게 대한 원함이 돼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깨어진 것 같지만 그 죽음이 부활로,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이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어떠한 고난도 그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쁨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 영광으로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주신 기쁨 누리면서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며 복음과 고난받음을 자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믿음 되기 원합니다. 천국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러한 주님, 그러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심이 아니요, 슬픔이 아니요, 아픔이 아니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기쁨이요. 그리고 평강입니다.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 어려움도 하늘의 기쁨으로 인해서 능히 이기고 또 정말 그 하늘의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그 우리의 안에 계신 임재가 우리에게 오늘도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